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나긴 인생길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그 학교에서 과를 선택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한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하셨던 순간도 있으셨겠죠. 심지어 교회도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 여러분은 영락교회를 선택하신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처럼 저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선택을 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날을 떠올려보면 어떤가요? 어떤 선택은 잘한 선택이다 싶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은 후회가 남는 선택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돌아봐서 잘한 선택이든 후회되는 선택이든 그 선택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한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존 보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 중 하나인 애착이론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보울비는 어린아이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엄마 곁에 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감해진다고 해요. 낯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또 엄마가 보이는 선에서 멀리도 가보고 또 혹여 넘어지더라도 이내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기지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말 중에 하나인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아이가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 피난처, 비빌 언덕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자리에 꿈쩍하지 않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보울비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비의 말을 빌리자면 아까 선택의 문제를 좀 나눠보자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안전기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 성경 말씀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말씀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학문의 한 이론보다 훨씬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안전기지 삼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했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기지를 떠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안전기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는지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원죄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안전기지를 찾는 역사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들이 그러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건들을 봐도 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할 안전기지를 찾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 노후에 든든한 연금과 살아갈 집이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건강한 나의 육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이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거라고 믿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혹 나의 자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너의 참된 안전기지가 될 것 같니? 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안전기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롯의 다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한 친족이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인 롯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다투는 이유는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데요. 13장 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참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결단을 하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으로서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조카야, 너가 먼저 선택해봐라. 나는 남는 데 가겠다 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우더른 삼촌의 이런 호의를 받은 조카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내 삼촌 제가 먼저 고를게요. 2번,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제가 남는 데 갈게요. 우리의 심정적인 답안은 2번인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단호하게 1번을 선택해요. 내라고 하지도 않죠, 실은. 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이 끝난 이후에 13장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롯이 눈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온 땅을 둘러보는 거야. 그런데 한 지역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요단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온통 광야뿐인데 그 요단 지역만큼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물이 찰찰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문명도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문화생활하기에도 적합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보여요. 그리고 롯은 이내 이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의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니, 광야를 선택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축들을 먹일 물과 풀이 풍성한, 그리고 사람 살 만한 곳을 선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그의 안전기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안전기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경제력, 또 삶의 문화 수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그의 안전기지로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그가 당도한 최종적인 안정기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3장 12절도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안전기지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의 성경의 증언은 충격적이죠. 13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가 안전기지 삼은 도시는, 그 도시는요, 하나님 앞에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택이 결국 롯 본인의 선택이었고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곳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나의 재산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롯과 반대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롯과 달리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를 위해서 내어주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조카 롯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족장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대목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대목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뭘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안전기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안전기지 삼아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의 이성으로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롯처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내 스스로 먼저 눈을 들어서 남은 땅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방금까지는 광야였는데 갑자기 에덴 동산처럼 푸른 초원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갑자기 곳곳에서 막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여전히 메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떠나서 가고 있는 롯의 뒷모습을 보자니 롯이 가고 있는 저쪽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이 여전히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니 그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시기에 광야를 가든 어디 척박한 어떤 환경을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각자 다른 선택을 한 이 두 사람의 이후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안정기지 삼아 나아갔던 롯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에게 구출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딸들을 범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을 안정기지 삼은 아브라함은 날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안정기지 삼은 사람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기꺼이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또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상황 속에서 조카의 종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 롯을 꾸지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굳건한 안정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어주어도 내가 결코 나의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정도 내어주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정기지 삼은 사람은요, 나의 것을 빼앗긴다 생각해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생각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줘놓고도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사랑한 아들을,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맨날 며칠 기도해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아들조차도 나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나의 유일한 안전기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삶 속에서 기꺼이 내어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안정기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속에 아낌없이 한번 내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빈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결국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정기지 삼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대요. 또 지금 자손 한 명도 없는, 아들 한 명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 자손이 땅에 티끌을 세듯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고요? 지금 좋은 땅 다 뺏겼고 지금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도 떠나버렸고 내 후손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허무맹랑해 보여요. 이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아들도 없는데 심지어 자손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괴리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좀 더 현실적인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명이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당장 내 손에 지워지는 것이 없어요. 내 눈앞의 현실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의 약속 같으면 깨어질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도 20몇 년 지나서 아들을 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신 것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벌어지잖아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당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기지이시니까 믿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안전기지 안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광야 땅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야 하나님께 예배도 올려드릴 뭔가 생길 것 같고 기쁨으로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었지 현실은 녹록치 않은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안전기지 되심을 믿는 그 굳건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본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래서 객이 되는 사건도 있었죠. 또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온 사건도 있었고, 또 복을 받았는데 조카와 다투어서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겪었고, 또 이제 남은 땅이라고는 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현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안전기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또 재차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눈을 들어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안전기지를 찾으라고 뒤흔들어 놓는 그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전기지가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또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향해서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지만 롯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고 또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기지를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안전기지가 물질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구성원 누군가에게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기지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안전기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교구에 무빈소 장례가 났습니다. 보통 장례 같으면 저희 교구의 상례부 권사님들도 같이 가서 3일 동안 첫날은 전도사님이 위로 예배 드리시고 둘째 날은 입관과 입관 예배 또 셋째 날은 고별 예배와 또 동산에서의 하관 예식까지 이렇게 장례 일정을 함께 할 텐데 이제 그 가정은 무빈소로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무빈소로 하는 것이 요즘에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뵐 수가 없기에 이제 그 발인하는 날 화장을 하시고 동산에서 이제 자연장 예식으로 뵙기로 약속하고 그날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내리시는데 가족이라고 해봐야 이 고인분의 아내 성도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며느리 해서 세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빈소 장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곳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례식이 될 것 같은데 왜 가족 이것밖에 안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모시고 이제 잘 한 다음에 네 명이서 저와 그 세 분이 둘러서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관리소장님이 이제 저에게 갑자기 그 핸드폰을 들이미시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에 그 아내 되신 성도님이 한 분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그분의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글쎄 그때 그 하관 예식을 너무 인상적인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진에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 그 어머님의 별세하셔서 그날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내분 혼자 있고 그 앞에 집례하시는 목사님하고 딱 둘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도 너무 독특하잖아요. 가족 하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인상 깊어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방금까지도 사실 너무 적은 인원이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왈칵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의 안에 그 성도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저분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까. 그날 혼자서 어머니 육신을 모시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또 남편분 별세하셨는데 이것을 추모하기 온 것이 고작 아들과 며느리 본인.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 급하게 인사를 하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교회를 꾹 참고 교회를 복귀하는데 이제 도로를 탔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사랑의 언어로 좀 더 보듬어 드리는 언어로 위로해 드릴 걸. 그런 후회들이 저에게 막 몰려오면서 저희가 진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세우고 막 울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분을 더 보듬어 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탓이 돼서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왜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있니? 내가 그 성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가 울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떠올려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보니까 비록 그 사진 속에는 그 성도님 한 분 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날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나? 저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저를 회개하면서 아 그래, 저분 혼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안전기지 삼아 살아가시는데 그분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교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전기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애착이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안전기지 되신 어머니가 있을 때 마음껏 탐험하고 세상으로 발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든든한 안전기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닥쳐옵니다. 위기 속에서 저희는 때로 물질이나 사람, 환경을 피난처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온전한 안전기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주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저희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